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미국의 핵무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첫 지시가 핵무기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며 지금 미국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힘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북한 지도자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9일 북한을 향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정권의 종말과 주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핵무기 추구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은 북한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자신에게 처음 내린 지시가 미사일 방어 태세와 핵 억제력 강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매티스 장관은 국무부가 국제적인 위협을 외교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동맹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과 방어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이 시작하려는 도발과 분쟁, 군사력 경쟁을 압도적으로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 억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현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 보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2015년 1월 북한 라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뒤 같은 해 12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목사의 석방은 지스탱 트리토 총리의 특사로 대니얼 장 캐나다 국가안보 보좌관이 방북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교회에서 9일 군인들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파리 검찰 대변인은 용의자가 파리 북쪽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찰관 한 명도 총격으로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파리 북서부 외곽 르발루아 페레에서 오늘 아침 군인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 군인 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8일 실시된 케냐 대통령 선거 결과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이 경쟁자인 야당의 라일라 오딩가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표가 97%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케냐타 대통령의 득표율은 54.3%로 44.8%를 얻은 오딩가 후보를 약 10%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딩가 후보는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케냐 선거 관계자들은 일주일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 되지만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빨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지난 2007년 대선 직후에도 유혈 폭력 사태로 적어도 1,100명이 숨지고 6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내년 40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8일 펜타곤에서 응어 스완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만나 미국 핵 항공모함의 베트남 기항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지난 1975년 베트남 전쟁 이후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래 베트남을 찾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응우엔 스완 푹 베트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항공모함의 베트남 방문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계란 요리나 닭고기 요리는 전 세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영양가가 높은 완전식품인데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소비가 많은 식품들인데요. 그런데 최근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달걀 파동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사건은 네덜란드의 일부 닭 농장에서 해충 퇴치 방역 작업에 살충제의 일종인 피프로니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들 사육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이 피프로닐에 오염됐고 또 이 달걀이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유럽 각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살충제가 상당수 고기용 닭 생산 농장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피프로닐은 애완동물의 몸에 붙은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수의사들이 일부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닭과 같은 동물에게는 엄격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이나 고기를 먹으면 구토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함경도 지방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1도, 신의주 23도에서 3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도에서 31도, 함흥 22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은 20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루트의 노래입니다. High Without Your Love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at's with the drugs these days? These days I don't feel nothing unless our bodies touching. Babe, losing my buzz. Oh no. Go get the bartender. Fix me up something better. Babe. Love. I can't get high without your love. All of these drugs, they ain't enoug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7.0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최소한 19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친 걸로 집계됐는데요. 산시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지에서 강진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의 최고 80%가 넘는 상계 관세를 매길 예정이고요. 이어서 지난달 사망한 중국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부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미국 의회가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 거리를 류 샤오보 광장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군요.
네, 쓰촨성 유명 관광지인 주자이거 우현 일대에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밤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요일에도 규모 4.8 지진을 비롯해서 100여 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주택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주로 머물고 있는 대형 호텔 건물도 크게 파손됐고요. 곳곳에서 산사태로 쏟아진 바위들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예,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첫 지진 규모가 워낙에 커서 사망자가 100여 명에 육박할 거라는 초기 보도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사망자 규모가 적어서 19명으로 집계된 걸로 관영 신화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는 현재 247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40명이 중상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수백 명이 무너진 건축물 잔해 등에 고립된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내 다른 곳에서도 큰 지진이 뒤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대륙 북서쪽 끝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수요일 아침에 규모 6.6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앞서 강진이 일어난 주자이거 우에서 북서쪽으로 2,200km나 떨어진 이 신장 북부 보얼타라 몽골 자치주 징허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강진 직후에는 시안에서도 지진 열도 4도의 진동이 감지돼서 산시성 당국이 긴급 준비태세를 발령했고요.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서 주요 산업 설비들이 일시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예, 처음에 지진이 발생한 주자이거우현이 관광지라고 하셨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서 주자이거우에 머물고 있는 관광객이 3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현지 재난당국은 이들에게 마실 물과 생활 필수품 등을 공급하면서 남북부 이 청도 쪽으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19명의 사망자 가운데 최소한 5명은 관광객인 것으로 이 재난당국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인지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 인명피해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단체 관광객을 비롯해서 한국인 99명이 급히 현지에서 빠져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쓰촨성은 이전에도 큰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 곳이죠?
맞습니다. 쓰촨성에서는 지난 2008년에 이 원천을 중심으로 규모 8.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해서 무려 8만 6천여 명이 숨지고요. 부상자가 37만여 명에 달했었습니다. 지금도 원천 대지진이라고 불리면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사건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후에도 2013년에 쓰촨성 루산현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서 2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중국 지진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수요일 이 한국 전남 신안군과 가까운 한반도 남서쪽 87km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 바닷속에서 일어난 지진이라서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있었던 이번 강진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에 상계 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상무부가 화요일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최고 80.9%의 상계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계 관세란 외국산 제품이 자국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아서 훨씬 싼 가격으로 들어와서 국내 기업들의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징벌적인 수단으로 매기는 세금인데요.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판정문 발표에서 해로운 무역 관행을 이용해서 미국의 필수 산업과 근로자 또 사업체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는 외국의 시도에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알루미늄 포일은 갖가지 산업 재료와 생활용품 등에 쓰이는 이 가볍고 또 녹이 잘 안 쓰는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을 종이처럼 얇게 펴서 점인 제품입니다. 금박, 은박처럼 이 알루미늄 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들여온 알루미늄 포일은 13만 7,600톤에 달하고요. 돈으로 따지면 3억 8,90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이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제품들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통해 미국에 유통되는 걸로 드러나서 이를 징벌하는 의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비 판정한 건데요. 최종 판정은 오는 10월 23일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 이 중국산 제품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무얼 말하는 건가요?
네, 미국 알루미늄 포일 제조사들이 지난 3월에 중국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수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5개월 정도에 걸친 상무부 조사 결과 업계가 제기한 문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서 이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한 건데요. 중국 제조 유통 업체들은 보조금을 통해서 생산 물류 비용 등을 보전받아 미국산 제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비철금속산업협회 측은 중국 업계는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중국산 철강 또 알루미늄에 대해서 미국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해서 추가 수입 관세와 할당량을 부과하는 방안도 강력히 검토하고 있어서요. 중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자, 미국 업계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미국 업계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아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 공약이 실천된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알루미늄 협회 측은 성명을 통해서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 업계가 공정한 경쟁 기반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이 지난주에 알려진 대중국 무역 제재 준비와는 관련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할 걸 미 무역 대표부에 지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주 언론에서 밝혔는데요. 관련 조치 착수는 일단 연기됐습니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해당 조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간암으로 사망한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 샤오보의 부인이죠. 류샤 씨의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류샤 씨가 언론의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건 지난달 15일 류 샤오보 씨 장례식 때였는데요. 이후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는 류샤 씨가 장례식 후에 당국의 감시 속에 윈난성으로 이른바 강제 여행을 했고 이달 초에 베이징으로 돌아온 걸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류샤 씨는 현재 자신의 집이 아닌 모처에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접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미국 변호사 제러드 겐서 씨는 중국 정부가 류샤 씨의 이 강제 실종 상태를 계속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이 류 샤오보 씨 부부와 관련해서 일련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네. 워싱턴 DC에는 중국 대사관 앞길의 이름을 류 샤오보 광장으로 개명하는 법안이 지금 의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2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용히 묻혀 있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길 이름을 바꾸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주미 중국 대사관의 앞길은 인터내셔널 플레이스라는 이름의 도로인데요. 이를 뉴샤오버 광장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중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모든 우편물에는 류샤오버라는 이름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류샤오버를 국가 안보를 흔든 위험 인물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로서는 이 부끄럽고 또 불쾌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미 상원에서 개명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중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류샤 씨의 담당 변호인인 겐서 씨는 현재 백악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겐서 씨는 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보다 강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류샤 씨 실종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법안 통과는 어느 정도나 가시적인 단계에 있는 건가요?
예, 이 법안을 발의한 테드 크루즈 의원은 법안 통과를 최우선 의정 활동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크루즈 의원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걸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표결에 붙여질지 또 양원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데요. 일단 현재 미국 연방의회가 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9월 개회 이전에는 어떤 특별한 성과가 나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상원에서는 처음으로 이 류샤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테드 크루즈 의원이 이달 초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히 상원 의원과 초당적으로 마련한 결의안인데요. 중국 정부가 류샤 씨 출국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또 미국 정부에는 류샤 씨에게 영구 거주권을 제공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56살인 류샤 씨는 남편 사망 후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류샤 씨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 연방수사국이 지난달 말에 폴 매나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고요. 최근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람이 증가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한 소식, 또 트럼프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과 관련해 민주당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폴 매너포트 씨라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트럼프 선거대책 본부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매너포트 씨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26일 새벽에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매너포트 씨 아파트에 FBI 요원들이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FBI 요원들이 광범위한 내용의 수색 영장을 들고 나왔고 다양한 문서를 압수해갔다고 하는데요. 매너포트 씨의 대변인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매너포트 씨가 상원 정보위 조사도 받았고 또 관련 자료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압수수색을 단행했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날은 매너포트 씨가 자발적으로 상원 정보위원회 조사를 받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FBI는 연방판사에게 수색영장을 요청하면서 매너포트 씨가 모든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이 관련 수사를 총 주의하고 있는데요. 특검 측으로부터 너그러운 대우를 받을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일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FBI 요원들이 다양한 자료를 압수해 갔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인지 알려줬습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압수해 간 문서들이 어느 정도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데요. 다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나포트 씨가 이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자문은 FBI가 요청을 했으면 이 매너포트 씨가 자료를 다 넘겨줬을 것이라면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매너포트 씨 측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는지요?
네, 제이슨 말로니 대변인은 매너포트 씨가 그동안 관련 수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왔으며 FBI 압수수색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매너포트 씨의 측근들은 뮬러 특검이 지난해의 대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로 이 매너포트 씨에게 혐의를 적용하려는지 모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매너포트 씨가 지난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의 책임자로 일했습니다만 사실 그 기간은 얼마 안 되죠?
맞습니다. 이 매너포트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이 트럼프 캠프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6월에 이 코리 루언다우스키 선대본부장이 해임된 뒤 바로 그 자리를 이어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권을 위해서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두 달여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 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이 나오면서 핵심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이 됐죠.
예, 매너포트 씨는 지난해 6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돈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을 때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죠.
맞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가 처음에는 러시아 어린이의 입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나중에는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에서 만난 것이라고 털어놓았죠. 매너포트 씨가 당시 회동에 참석해서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록 역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뉴저지주 이 베드민스터에 있는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면서 일하는 휴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를 다루기 위한 브리핑을 열었군요.
그렇습니다.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과 켈리앤 코너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또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등이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rug overdose is now the leading cause of accidental death in the United States.
네, 약물 과다 복용이 미국에서 사고 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난 1999년 이후 거의 4배로 뛰는 등 여태껏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숨진 미국인의 수는 5만 2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중독자가 늘고 있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문제라는 건데요. 지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이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23% 줄어들었고 또 마약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도 낮아졌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네, 실제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마약 사범 수천 명을 조기 석방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사법 개혁의 일환이었는데요. 과거 미국 법원이 마약을 단순히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해서 미국 교도소에 이 수감자가 넘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연방교도소 수감자의 절반이 이 마약 사범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적 이 죄질이 가벼운 마약 사범의 형기를 줄여주거나 선고 형량을 가볍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현상을 되돌리겠다고 말했고요. 또 미국이 오피오이드와 헤로인과 같은 마약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 마약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건가요?
네, 마약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방이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해왔듯이 마약 중독 문제를 국경 강화에 연결시켰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많은 양의 마약이 유입된다면서 남쪽 국경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고요. 또 중국에서 특정 종류의 합성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며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이끌고 있는 오피오이드 위기위원회가 지난주에 대통령에게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9.11 테러 때 숨진 사망자 수와 같은 수, 그러니까 약 3천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3주에 한 번씩 이 마약 중독으로 3주마다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건데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은 현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 프라이스 장관의 말입니다.
A strategy that includes making certain that we have the resources and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보건후생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직 논의 중이고 오피오이드 중독 예방과 치료, 회복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건데요. 비상사태의 선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이 프라이스 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국립보건원 NIH가 약물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중독성이 없는 진통제 역시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연방정부와 트럼프 사업체 거래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부동산 기업인 출신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러 곳에 이 트럼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또 사업체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연방정부가 트럼프 사업체에 어느 정도나 돈을 썼는지 또 트럼프 기업이 대통령 덕분에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또 어떤 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건가요?
네, 이번 조사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8명이 화요일 이 15개 정부 부서와 9개 독립정부기관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트럼프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트럼프 기업과 관계 있는 사업체에 지불한 돈이 있으면 그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들은 이 편지가 조사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인지 알기가 힘들다면서 8월 25일까지 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 연방 정부가 트럼프 기업 소유 시설을 이용한 경우로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캐나다 밴쿠버의 트럼프 호텔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 국무부가 객실 19개를 예약해서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씨가 사업차 출장을 할 때 경호원들이 동행하는데요. 여기에 또 세금이 들어가게 되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플로리다와 뉴저지주의 휴양지를 방문할 때도 또 세금이 들어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뉴욕 브루클린의 아파트에 이 주택도시개발부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해충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이렇게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경영권을 두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분을 모두 매각하진 않았는데요. 따라서 이 충분한 조처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회계감사원 GAO가 이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소유 업체에 쓰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 보고서가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방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는 무려 자동차 26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보통 4차선만 돼도 넓다 싶은데 26차선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넓을지 감도 잘 오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 텍사스가 크다는 소리겠죠?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외로운 별, 텍사스의 어제와 오늘, 텍사스 사람들 얘기입니다. 미국 50개 주는 저마다 별명 한두 개쯤은 갖고 있습니다. 그 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한데요. 텍사스의 별명은 론스타, 외로운 별입니다. 외로운 별이라니 뭔가 사연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텍사스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텍사스 터줏대감 김상주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텍사스랑 멕시코랑 큰 전쟁이 있었거든요. 독립전쟁이죠. 텍사스 입장에서는. 멕시코 입장에서는 지키려는 전쟁이고 그 당시 그 별을 하나 그 귀에다 그려갖고 외로운 투쟁같이 끝까지 싸는 뭐 그런다는 의미에서 론스타가 나왔대요. 그 론스타는 뭐 주 기, 주 엠블렘 요거 어디나 다 쓰이니까 아주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 별이. 어떨 때는 그 별이 주는 느낌이 좀 위압적이다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래 자란 사람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딱 들기도 하는데 막상 보면 또 텍사스 깃발이 참 이뻐요. 파란 빨간 하양에 별 하나 있는 게.
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텍사스는 원래는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21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아직 힘이 약했던 멕시코는 텍사스 지역을 개척할 목적으로 미국인의 이주를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인 이주민들과 멕시코인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마찰이 빚어지게 됐고요. 1836년 텍사스 이주민들은 독립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주민들로 꾸려진 민병대 병력은 멕시코 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당시 치렀던 알라모 전투는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이 잊지 않고 있는 비극적인 전투입니다. 텍사스 민병대는 지금의 샌 안토니오 지역에 있는 알라모 요새를 지키면서 연방정부의 구원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의 전면전을 우려해서 구원군을 즉시 보내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대병력의 멕시코 군대를 맞아 외롭게 싸우다가 전원 전사고 맙니다. 예, 미국 성조기에 그려져 있는 별들이 각 주를 상징하는 건 대개 아실 텐데요. 당시 텍사스 민병대는 자신들을 상징하는 별 하나를 크게 깃발에 그려놓고 싸웠다고 합니다. 외로운 별 하나. 네, 바로 오늘날 텍사스의 상징이자 별명인 론스타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텍사스인들은 동지심이 대단하고요. 텍사스인이라는 자부심도 대단한데요. 휴스턴 주민 지니 보니 씨 얘기입니다.
I think so. They say, "Why are you from this? I'm Texan."
네, 정말 그래요. 어디서 왔냐고 하면 텍산이라고 해요. 휴스턴이나 댈러스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예 텍산이라고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김상주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아, 예. 진짜 텍사스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텍사스는 whole other country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텍산이라고 그러거든요. 텍사스 사람들은 텍산이라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런데요. 이 자부심이 강한 만큼 혹시 외국인이나 타주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텍사스가 이 자체가 이름이 여기 원주민 말로 friendly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여기 프렌들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텍사스 여기가 원래 그 멕시코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주민이 굉장히 많아요. 이 히스패닉 그 레지던시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기 공문은 모든 공문은 두 개로 쓰여요. 영어하고 스페니쉬. 스페니쉬가 없으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모든 공문은 두 개 언어로 동시에 쓰여야 돼요. 법적으로. 결코 스페니쉬 인구를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인 것 같아요.
지니 보니 씨에게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State motto of Texas is friendship. It's funny, isn't it? The name Texas actually comes from an American word.
텍사스 주의 구호가 friendship입니다. 흥미로운 게 이 텍사스라는 이름이 사실은 테샤스라는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의 말에서 온 거라고 해요. 친절 또는 동맹, 우방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멕시코와의 장벽 건설 문제가 뜨거운 뉴스가 되면서 자체 텍사스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텍사스 주민들은 텍사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I'm Caucasian and my husband is Hispanic and we have my beautiful mixed baby.
백인인 이 여성은 중남미계 남편과의 사이에 예쁜 혼혈 아이를 두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텍사스가 아주 우호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I can just go anywhere and talk to a stranger here and they don't think it's weird.
길 가다 아무에게나 말을 걸어도 아무도 자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따뜻하고 유쾌한 곳이라고 말하는 아시안 여성도 있고요.
The music is great, the food is great, the arts are great, the people are friendly.
또 이렇게 음악과 음식, 예술과 함께 친절한 사람들이 텍사스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남성도 있고 저마다 텍사스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분들이 주로 자영업을 하는 것처럼 이 텍사스 역시 대부분 한인들은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텍사스에서 달라진 게 비즈니스 시리고 그다음에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사실 많이 있는데 이제 한국분들이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이제 자영업이 많으시고 이제 달라스나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스틴도 그렇고 일부가 한국에서 지상사에서 오신 그 저 직원들이 많으시고 삼성, SK 뭐 여러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어스틴 같은 경우 어스틴이나 이제 이게 휴스턴 이런데 유학생들 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니 보니 씨는 4년 전에 텍사스 이주를 결정했을 당시만 해도 약간은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I was worried about that when my husband said let's move to Houston, Texas. No, oh my God, it's gonna be so just.
이 사실 처음 남편이 텍사스 휴스턴으로 가자고 했을 때 걱정했었어요. 텍사스 사람들은 너무나 미국적이고 외부인들과 가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적어도 13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인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인들이고요. 아시아인, 유럽인 등 정말 다양합니다. 거리를 걸어 다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지요. 물론 지금도 아주 시골 외곽으로 가면 약간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지요.
네, 지니 보니 씨에게 이제 텍사스는 마치 할머니가 살고 있는 정겨운 고향 같은 곳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텍사스에 유학을 와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텍사스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김상주 씨에게는 이 텍사스가 어떤 의미일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나 혼자라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한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살았었어요. 한국에 대한 그리움에서 오는 거부감이겠죠. 그런 게 한참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어딜 나갔다 와도 휴스턴 엔터러스 3D 리밋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가나 이런 사는 것들이 편하고 일단 집값이 무지무지하게 싸요. 그러니까 일단 생활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 너무 편하게 살고 있고 이제 날씨가 덥다 그러는데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정월에 그랜드 캐니언을 잠깐 갔다 왔는데 영하 7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온도가. 아,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갖고.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외로운 별 텍사스의 어제와 오늘, 텍사스 사람들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rub it in one's face. rub it in one's fac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Paris.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many times.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Fine, fine.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Paris. 말해줄 게 있어. 나 파리로 휴가 간다. 라고 하자 제이슨이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many times.
알아. 나한테 여러 번 간다고 했잖아.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넌 내가 못 간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자랑하니? 자꾸 들먹이지 마. 라고 합니다. 이어서 제가
Fine, fine.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알았어, 알았어. 자꾸 얘기하지 않을게.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rub it in one's fac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Paris.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many times.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Fine, fine.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Today's expression is rub. R-U-B, rub it in one's face. F-A-C-E, face. Rub it in one's face. To rub it in one's face is to emphasize your advantage in a way that makes someone jealous. It can even leave them feeling upset or embarrassed. 단어 rub, R-U-B, rub은 문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얼굴에 계속 문지르면 들먹인다.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실수를 상기시키다. 또는 계속해서 자랑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이미 파리로 휴가 간다고 여러 번 자랑했습니다. 제이슨은 저처럼 휴가를 내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이슨에게 자꾸 얘기하니까 제이슨은 자꾸 들먹이지 말라고 합니다. 영어로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라고요. 네,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자꾸 들먹이거나 혹은 자랑을 계속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Rub it in one's face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Paris.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many times.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Fine, fine.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Let's review. To rub it in one's face is to emphasize or point out your advantage in a way that makes someone jealous. Rub it in one's fac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맥스웰의 Ascension,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다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 감염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UN 에이즈 계획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50만 명의 스와질랜드 인구 가운데 22만 명이 HIV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15살에서 49살 사이 성인 가운데 27%가 감염자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3,900명이 HIV로 사망했고 8,800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현재 스와질랜드 남성의 평균 수명은 52살, 여성은 51살에 불과합니다. 10년 전 스와질랜드 정부는 상황을 반전시켜 전염병 확산을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 PPFAR에 따른 미국의 지원과 함께 스와질란드 보건부와 관계기관은 에이즈와 HIV 감염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HIV 예방, 치료와 처방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이 7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와질랜드의 모든 연령층에서 HIV 감염이 통제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2016년 12월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등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HIV 신규 감염률이 50% 이상 감소했고 스와질랜드 역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들 4개 나라는 현재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이 2020년까지 에이즈 전염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입니다. 데보라 브릭스 미국 국제 에이즈 조정관은 현재 아프리카 4개국이 HIV 전염 통제 단계로 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결과들은 아프리카 지역의 전염병 퇴치를 위한 미국과 여러 기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라고 브릭스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